이제 아주 민감하고 델리케이트한 주제입니다만 중독증 치유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중독자들과 성경시대의 난치병 환자들과 공통점과 다른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 버로사 광인과 오늘날 중독자들 간의 공통점이죠. 낫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거부 반응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힐링 터치 해줄 수 있는 병 아니에요.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요. 성경시대에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난치병 환자들은 모두가 간절히 낫기를 원했죠. 하혈하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옷자락 빠져 치유는 옆에서 맡았습니다. 들것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 일하다갔습니다. 근데도 회복 모임, 회복 기간을 잘 알아놓고 부모님이 가자 해도 안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인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예수님 치유받은 젊은 말이 그분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you wish to get well?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no 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게 큰 차이죠. 어찌든지, 물론 바이블이 최고의 리커버리 북이죠. 근데 중독자가 되면 그 언더스탠딩 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도 어렵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좋은 설교 말씀 목사님 듣고도 교회 문 바깥에 나오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독자가 하물며 그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겠어요? 오늘날 중독자들 한 사람도 낫기를 거부한다는 점이 다르고, 즉, 그래서 먼저 상담이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회복된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9년째 도박을 안 하고 있는데 치유받고 그분은 구역장일 때도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성가대도 다녔어요. 회복이 끝나는데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 분들은 장기적인 회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문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로만 감싼다고 그러면은 그 학습하는 그 툴이 좀 약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또 재발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독증 치유의 대표적인 전문 치유 원리는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나이 볼때 아주 간단하고 이런 게 무슨 치유 이론이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빌 윌슨이라는 분이 사실은 뉴욕 월가의 스탁 브로커였어요. 1930년대에. 그 사람이 술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술을 끊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모든 걸 해서 1939년도에 12단계를 작성했어요. 1단계부터 갓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초대 미국의 알코올 회복 모임 사람들이 50명, 100명 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고 프레젠트하니까 전부 다 반대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하냐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신앙심이 다운된 사람은 회복을 안할 거다. 좀 완화시켜라, 완화시켜라.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God 대신에 A power greater than ourselves.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 또는 God as we understood him. 힘까지 붙였어요. 그 친근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단계 원리와 기독교의 연관성이 있느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1900년대 초에 미국 사회에는 너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골에 한국에 보면은 오후 3시쯤 되면은 인부들 농사꾼들을 사서 들여다가 일을 마지막 다시키려면 막걸리 파티 한번 해주죠.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을 많이 사다가 막 술을 먹이면서 일을 막 시켰어요. 미국 사회가 술 중독자 천국이었어요. 세계의 술 생산량이 자꾸 미국으로만 향한 거죠, 판매가. 그래서 1920년부터 1930년까지 미 연방정부에서 헌법을다가 프로히비션, 금지령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13년 동안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서부가 갈급한 것이 그 술통을 갖고 막총 쏘고 뭐 그런 게 그때 밀주를 날르고 그런 장면이 그 영화가 된게 많죠.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때에 살던 사람이 빌 윌슨이었어요. 그래서 1933년에 끝났으니까 30년대 초대 알코올 회복 모임 참석자들이 당시 뉴욕에 있는 영국에 아마 그 이제 본부를 뒀던가에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뜨거운 성령 단체가 있었다고요. 거기 가서 새벽 기도도 가고, 오늘날 우리 중독자 가족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기독교 사상이 몸에 젖은 거죠. 미국 사업가인 로렌드예요. 부자죠. 이 사람이 술 중독돼서 1931년에 스위스에서 내노라하는 심리학자인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서 났어요. 그 미국에 돌아왔을 때 1년 만에 다시 재발된 거예요. 그 다시 찾아갔어요. 그걸 보고 칼 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렌드 보고 You are hopelessness. 가망이 없다. 이게. 나는 못 고친다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심리 상담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칼 융이 못 고친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칼 융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Something spiritual awakening or something spiritual experience를 하면은 날수 있다. 그거는 힘불빛 체험보담도 내가 알코올을 10년 하고 도박을 10년 하면서 처절했던 그 경험에서 깨어나는 영적 각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로렌드라는 사업가가 옥스퍼드 그룹에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칼 융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12단계를 작성한 빌 윌슨에도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빌 윌슨이 뉴욕 타운 호스피털에서 네 번이나 병원 치료 받았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종교의 다양성이라는 책도 읽어봤어요. 이런 초대분들이 기독교에 푹 빠져서 그것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12단계를 밀어주셔야 돼요. 배척할 게 아니라. 당시에 옥스퍼드 그룹에는 4개항 절대 운동을 했어요. Absolute Honesty. 절대 정직해야 된다. Absolute Unselfishness. 절대로 비이기적이다. 그래서 알코올 협약 몸에 돈을 안 받고 치료해 주는 것도 Absolute Unselfishness에서 기초를 둔 거죠. 그 다음에 Absolute Purity. 절대 순수. Absolute Love. 절대 절대 사기한 무브멘트를 한 거죠. 1930년대에 심리학의 대가인 정신과에서 했던 칼 융이 옥스퍼드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돌아가다 찾아오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영문이 보이실 거예요. 언더라인 한 대만 보세요. 맨 웃질에 A patient is really a member of church. 교회의 실제 멤버가 되어라 이게. 중독증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아주 헌신하는 교인이 되라 이거죠. 칼융의 헌액의 심리상담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더 깜짝 놀라세요. 세 번째 줄에 언더라인 He should not go to the doctor to get his conflicts settled when he believes that he should do it with God. 중독증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닥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칼융이 얘기했어요.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 글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I cannot do it better than Jesus. 너 교회 다니느냐? 열심히 믿어라. 나는 예수님만 못한 사람이다.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갖고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권상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단계라는 것은 그 열심히 못 믿는 중독자의 성격을 중간에서 어떻게 인터미디어면서 해서 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12단계 회복모임입니다. 여기서 감히 중독증 치유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향하시는 것이 과거의 1930년대부터 지금 한 80년간 온 중독증 치유사역의 역사적인 기원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독 회복을 해야 할 중독 과정들의 대상은 수치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어프로치해야 돼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을 회복으로 안내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놓고 나온다면 쉽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상처를 주지 않고 중독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꾸준히 후원과 간접적인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입장에 서서 회복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나오세요. 왜안 나오세요? 왜 시간 오겠어요? 당신 인간이야? 다음에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여복하면 못 나왔겠어요. 미국의 알코올 해보면 공동창생 비류일신도 한 3개월 동안 옥스포드 그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는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비류일스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교회에서 모여서 사역하니까 좋다고 간부들이 하셨는데 나중에 일반 교인들이 룩다운 하는 거예요. 그 방만 그 요일에 가면은 좀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거기서 그런 눈총을 받고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그룹에서 4개월 절대 운동했대요.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절대 사랑, 절대 순수, 절대 정직을 하느냐, 그죠?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인데 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따로 나가서 하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 회복 모임은 한국교회에 빌려서 하고, 한국 사람들은 대개 미국인 성당을 빌려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AA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회복 12단계 원리는 매 단계마다 하나님 중심의 치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초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반대해서 God's higher power, God as we understood him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회복 12단계 중반쯤 한 6단계, 7단계 이행하면요. 저절로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성교사님, 교회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선 교회 다니던 사람이 12단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진짜 행동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3번 읽는다고 해요. 한 번은 눈으로 바이블을 읽고, 두 번째는 명상으로 마음으로 읽고, 세 번째는 맨날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단계는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촉구하게도록 디자인,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래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에 중독 과정들을 의뢰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시스러우니까 직접 내 차로 데려다가 태워주시고 한번 그러시면은 또 다른 훌륭한 전도 방법이 되는 거죠. 바로 안내하는 건 아니래도 그 힘든 중독자 남편이나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 인도받아서 그 자녀나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전도되는 거죠. 이번에는 전문 회복과 신앙성장 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중독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중독자와 가족들이 해볼 수 있는 치료를 가능한 먼저 받는 용기를 갖고 솔선수범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하면은 또 불만을 하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는 제 모임에 오시면 마음대로 다녀보시라고 그래요. 집을 다른 데좀 갔다 오시라고. 비교가 될거 아니에요. 치유된 상태를 신앙심으로 감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치료에서 신앙생활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소문이 났어도 10년 동안 데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2, 3년이면 치유되면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 그럼 어디다 맡기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가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중독증이 가라앉았을 때 손잡고 교회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정신 문제가 중독 문제가 있기 이전에 또는 그 이후부터 생겼던 중독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면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죠. 마리아나를 공짜로 줘요. 마약을 파는 애가 한번 해보라고 그냥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거나 그 하이 맛을 하면 또살거 아닙니까? 손님 끊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중독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내 내면에 쌓인 감정이 치료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친구 우리 애가 친구를 잘 만나서 좀 말이 안 해.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아들이 마리아나를 큰아들이 했는데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아버지, 주위의 애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죠? 제가 다른 애들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독성으로 생긴 내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문치료 과정 없이 그냥 신앙심으로 감싸주신다면 중독자의 신앙심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내적인 문제들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불거져서 재발 위험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 모임을 직접 지원하셔도 교회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 모임을 제공하시는 게 좋겠고, 따라서 교회는 중독 문제 가족들을 그 외부 치유 프로그램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회복으로 나온 중독 문제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서 구역 예배하고 무슨 이렇게 특수사역부에서 그 미팅을 하는데 차마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중독 문제에 있다는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 모임에 와서는 다 똑같이 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모들 앞이고 자녀들 앞이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제 모임에는요, 마약을 안 한다, 뭐 도박 문제가 없다라서 참석을 못 시켜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탁 터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속이 시원한 게 뭡니까? 그게 회복 아닙니까? 속이 시원한 거. 여기서 중독자 가족들의 그 신앙 성장과 자아들의 양면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게 되면 가족들은 우선 자신의 종교에 처절히 매어 달리기 때문에 이때 가족들의 신앙심이 급격히 성장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교인들이 막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한다.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가족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독자의 거짓말과 중독 행위는 반복되어서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장로님이나 목회자분들에게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알리시게 되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 기도해달라, 신앙 상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러실 때 회복을 안내해 주실 때 중독 중에 내면과 바른 치유 방법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만약에 멘트를 해주시거나 치유 인도를 해주신다면 본의 아니게 중독 과정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우려를 범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어지러운 말씀 안 드립니다. 남편이 도박해서 2만 불 빚이 있다고 나 집 못 들어와, 너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올 테니까 애들 조심하라고. 그게 부인인 구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 구원님 2만 불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구역 식구끼리 계의를 소집해갖고 그 집안을 일본으로 만들어줬어요. 2만 불 만들어갖고 부인을 주고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2만 불 마련됐으니까 빨리 와서 갖고 빨리 집에 들어와 살아. 들어와서 뭐 개면제가 드시면 미안하다고 눈물 떨트리지만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 이튿날 자고 나서 2만 불 가봤어요. 얼룩 갔겠어요. 바로 카지노 행위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부인은 한 달에 1,350불인가 또 깃돈을 더 보여야 되는 악순환을 하는 거죠.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야지 즉각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게 더 고통만 주신 거죠. 그래서 치유 안내 사역자분들께서는 중독자의 가족들이 입장에 서서 하시는 거죠. 요즘 젊은 상담자님들은 남편이 도박해서 부인이 이혼을 하느냐는 찾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결론부터 얘기한대요. 손발을 끊어도 못하는 거, 지금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빨리 정리하시라고 한대요. 근데 그 부인은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살 길이 없을까 해서 의논하러 찾아갔는데 결론부터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은 인간보다 더 힘이 센 중독증이라는 괴물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증 병이 만만한 게 암병보다 더 비싸요. 암 수술 받으면 메디칼도 되지만 내가 내도 얼마 내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100만 불 미만일 거예요. 도박은요, 50년 도박해보세요. 몇백만 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우리 아빠는 중독증이야, 도박증이야. 그런 운명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 말은 중독증을 고치기가 힘든데도 자꾸 하시려고 그런다 이거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이성적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내가 아는 여자분이 이상한 일이 있어갖고 근데 찾았는데 내가 데리고 갈게요. 전화해서 취소하게 얘기하니까 안 갔네요. 모르시는 거예요. 중독자 내면이 얼마나 힘든지 데려 나오기가.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은 다반사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래요. 7번 약속하고 6번 하라고 7번째 나오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도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도박하시는 분이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가겠어요. 이분만은 꼭 따게 해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근데 도박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확률적으로 잃게 돼 있잖아요. 잃고 나면 괜히 애꾸냥 하나님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한테 숨긴 거예요. 안 갔다 왔다, 한 대 갔다 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아시는데 내가 아무리 다시 믿어도 첫 단각이 틀렸다. 고로 나는 빠진다. 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를 먼저 받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기도와 신앙생활로 위대한 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중독자가 똑같이 와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도박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잘 돼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나를 중심으로 네가 회복을 하는구나 볼 때는 연단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 같아요. 중독자 가족들은.